네, 메비스 에디지 오늘 방송은 이번에 문제가 된 그 출판사 성폭력 사건을 중심으로 여러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전반부에서는 그 해당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 중심으로 대화를 나눴고요. 후반부에서는 저희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본인이 경험한 또는 알고 있는 이 출판사 안팎의 성폭력, 뭐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이런 사례를 알려달라고 여러분들께 그 설문을 했습니다. 그 설문으로도 많은 사연이 도착했고 저희 띠지 메일로도 그 고발을 해주신 분들이 계시죠.
네네.
그 저희가 좀 놀랐던 거는 만연해 있다. 그리고 이분들이 올려주신 글들이 그냥 이렇다더라가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인 정황들을
네네.
자세히 적어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걸 적는 것도 본인한테도 쉽지 않은 일이었을 텐데
그 다시 기억해야 되니까
네, 함께 해주신 네. 거거든요. 그런 네. 의미에서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누면서 네. 살펴보도록 하죠.
네. 네, 네. 정말 사실 이 저희가 이제 사실 짧은 기간 설문을 했잖아요.
저 이틀 정도 진행했죠.
네, 긴급 편성 이어서 이렇게 시간을 많이 못 드렸는데 이거 링크를 올리자마자 폭주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참담한 그런 제보들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거를 보니까 너무나 그러니까 뭐 그냥 권력관계라는 게 그냥 사장과 직원 이것만이 아니라 저자, 번역자, 뭐 비평가, 문인 뭐 정말 가릴 것이 없고 네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었고 그리고 이게 뭐 누군지 밝히지 않고 제보를 주신 분도 있고 밝히고 제보를 주신 분도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정말 와 이렇게 알만한 사람들이 네. 이런 일을 너무 일상적으로 하는구나.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사연을 보면 물론 뭐 이렇게 이번 그 이전 일부 때 다뤘던 그런 사건처럼 거의 그에 준하는
그렇죠.
그런 사건들도 네. 있고 그리고 아주 일상적으로 이거 뭐 말하자니 좀 그렇고 말 안 하자니 기분이 더럽고 이런 거 있죠.
네.
이런 게 진짜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사무실에서 일상적으로 만지는 거 일단 만지는 거 그다음에 성희롱 발언.
발언.
네. 네. 근데 그 대부분 이제 성희롱 발언 이런 거 보면 되게 그 한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성희롱 발언 한 사람은 그냥 어쩌다가 실수로 성희롱 발언을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지속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메일로 들어온 사연 중에
네.
뭐랄까 저희가 설문에는 이미지를 첨부를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메일로
네.
증빙 자료를 보내오신 분이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저도 사실 이거 보고 되게 놀랐거든요. 근데 뭐 이제 여직원들한테 성희롱 발언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네.
종이를 돌려서 사례를 다 모았대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직원들이 직접 종이에 손글씨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모두 사실입니다 하고 사인까지. 네, 그렇게 해서 종이 예 이제 써서 퇴사하면서 이제 사장님한테 그걸 넘기고 왔대요. 거기 이제 마케팅 그 담당하시는 분이었나 봐요. 그래서 어쨌든 사장님이 좀 이제 나름 지식인이고 뭐 그렇다고 생각을 해서
네네.
이제 주고 왔는데 어쨌거나 좀 충격을 받으신 것 같다고 하는데 하지만 결국에는 달라지지 않았다고 해요.
그 이유 조치는 없었다는
네, 그냥 뭐 경고 정도로 끝났고. 그래서 이제 복사본을 가지고 있어서 그걸 그대로 이제 다시 스캔해서 저희에게
꼼꼼하신 분이네요.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희롱 발언을 살짝 읽어드리면
네.
마케팅 활동을 안 한다면서 질책하시다가 예전에는 서점 가서 아가씨들 스타킹 사주고 오입질하면서 책 홍보하고 그랬는데 그렇게라도 하지는 못할 망정 이런 얘기 그리고 결제받으러 가니까 턱에 뾰루지를 보면서 누가 키스를 하다가 거기를 깨문 게 아니냐. 그리고 복사기 앞에 서서 복사를 하는데 이 치마 그 엉덩이 쪽에 보풀이 묻어 있었는데 그걸 가리키면서 이거 달아둔 거 나 보라고 그러는 거냐.
네. 진짜
미친 시키고. 그리고 이제 결제를 받고 있는데 연예인을 들먹이면서 저렇게 코가 크면 징그럽지 않냐. 키스를 하면 코가 부딪혀서 어디 키스할 수나 있겠냐. 이런 얘기 그리고 끝이 없네. 뭐 이제 탕비실에 있는데 이게 치마가 좀 짧아가지고 누가 들어오길래 치마를 좀 끌어내렸더니 보여주려고 입었으면서 왜 내리냐. 그리고 뭐 어느 날 안경을 벗고 회사를 왔는데 뭐 오늘 이쁘네 뭐 이런 얘기 했나 봐요. 뭐 안경 벗고 와서 그런가 봐요 라고 하니까 안경이든 뭐든 벗으면 다 예쁘지. 이런 얘기?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그런 말씀을 딱 하시네요. 패턴이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치마 입고 이제 뭐 하고 있는데 섹시한 치마 입었네? 그래서 네? 라고 했더니 다리 사이가 다 비치는 치마네? 라고 쳐다보면서 얘기를 했고 제일 황당한 건 책과 여자는 자빠뜨려 놓아야 한다고 이런 얘기를 지금
일상이 그냥 성폭력, 네네. 언어 그냥 성희롱이네요.
모든 말이 다 어떤 성적인 것과 연결돼 있는.
이렇게 건가? 되면 이게 그냥 네. 그러려니 하게 되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예, 그냥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저 상황에서 지금 저 이제 당사자분들 퇴사를 하시면서 저거를 공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부에 있을 때는 이게 너무 했죠. 힘들었던 거죠.
네. 그래서 아.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 이게 정말 좀 문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게 차라리 어떤 큰 사건이 났을 때는 법적으로 형사고발을 한다든지 뭐 외부에 오픈을 한다든지 뭐 이런 물론 너무나 힘든 일이라서 쉽게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런 거라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일상적으로 그냥 이렇게 매일매일 벌어지는 이런 일에는 어떻게 대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정말 다 같이 만약에 막 까르르르르 웃는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성적인 그런 희롱적인 발언을 했다. 왜 이러세요? 하고 정색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쉽지 않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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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그래서 들어온 사연들이 대부분 다 그런 사연들이에요. 네.
이게 뭔가 문제 제기를 하면 자기가 뭔가 회사 분위기를 망치는 것 같고 그렇다고 법적으로 싸우기엔 너무 힘들고 그런 문제, 제도적인 문제가 사실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정말 또 정말 남자들은 왜 이렇게 브루스를 좋아해?
저는 뭐 전혀 출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 그렇지. 저 바갈라딘과 백신한테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중년의 남자들이 좋아하는지 누가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도 진짜 또 흔하게 나오는 게 남자 저자나 뭐 사장이나 뭐 상사나 이런 사람들이 회식하고 노래방이나 이런 데 가서 블루스를 추게 했다. 그러면서 만지는 거. 껴안고 귀를 만진다든지 귀에 바람을 넣는다든지 허리를 감싸 안는다든지 목을 끌어안고 노래를 부른다든지 이런 일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업무선상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렇죠. 접대하라고 가고 밤에 술 마셔야 되고 2차 노래방까지 따라가야 되고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그 근무 시간 중에 벌어지는 성폭력 그렇죠. 성희롱이에요. 네네. 이거는 이걸 단순히 이제 그 가해자도 문제지만 이런 것들을 전혀 이제 대처하거나 이런 상황을 모른다는 것 자체가 대표가 얼마나 무능한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문제라는 이게 범죄다라는 걸 인식도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 아까 그 문제시 된 그 회사에서도 아까 룸살롱 접대는 없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렇게 접대를 하다 보면 안 갈 수는 그러니까 룸살롱은 아니고 이를테면 노래방 그 술 먹는 뭐 노래방이랄지 이런 데는 가잖아. 그러니까 그게
많이 가죠.
많이 가는데 사실 그 내용에서는 자기네들은 절대 하지 않았고.
나는 모르는 일이다.
만나면 작가들과 편집과 컨셉 회의만 한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출판 전체적인 문화가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거짓말을 치고 있는 그 임직원 씨의 이야기가 올해 인물 네.
임직원 씨.
네. 임직원 씨는 프리어그도 마음대로 하고
아, 실명이 임직원인 분들께는 사과 말씀을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안 돼. 네.
이게 참 사장님들은 그걸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본인은 사업주거든요. 네. 사업주라면 그 회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일들, 뭐 사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돼요. 더군다나 이런 성폭력 사건이 발생을 했고 회사 안에서 그런 거를 미연에 방지해 줄 수 있는 사내 문화를 그런 식으로 흐르지 않게 잡아줄 수 있는 뭐 성희롱 최소한이죠. 그거는 사실. 그런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는 인식조차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인식을 못하고 그거를 사실은 알면서도 묵인하는 거는 방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관하는 사실 이제 뭐 방관하는 경우도 있고 또 사업주가 조장하는 경우도 있고 그게 당연하다는 듯이 그렇기 때문에 밑에 사람들도 똑같이 뭐 룸사롱이든 노래방이든 가서 여자 편집자는 그렇게 해야 된다. 물론 여자 편집자만은 아닙니다. 남자 편집자도 여기에 뭐 그 제보에도 있는데 그런 여성 저자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추행이나 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거 자체를 이런 룸사롱 접대 문화, 노래방에서 뭐 노래방 도우미처럼 직원들한테 그렇게 하게 하는 문화를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거를 정말 아까 말씀하셨듯이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은 사장님밖에 없어요.
참 쉽지 않은 문제네요. 그러니까 그런 뭐 노래방, 룸사롱 이런 어떤 특정 공간에 대한 얘기 계속 나오는데 이걸 뭐 노래방은 나쁜 곳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좋은데요. 네, 좋은데 왜 그렇게 더럽게 놀아?
좋아합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이제 아까 이제 분회장님께서도 업무 연장선에서 벌어지는 일 그리고 권력 관계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노래방으로 옮겨지는 거잖아요.
그쵸.
이걸 염두에 두시고 가급적 어쨌든 이게 사람이다 보니까 저는 제로가 되면 좋은데 또 제로가 되게 노력해야 되지만 어쨌든 그 우발적으로 나오는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100% 대처할 수가 없잖아요. 가급적 그런 우발적인 행동이 나올 만한 환경과 여건을 이제 피하는 게
그걸 이제 사장님들이 해주셔야죠.
아니 술 마시고 취하셨으면 댁으로 돌아가시면 되지.
그러니까 사실 여기 사연들도 다 보면 술자리에서 일어난 일이 정말 대부분이고 그리고 이런 경우가 가장 많았어요. 술자리를 가진 다음에 집에 가려고 택시를 잡을 때
같이 탑니까?
한 잔 더 하자 혹은 같이 타고 나랑 자자 나랑 잘래
나랑 가자가 아니라 자자.
자자
그리고 한 번 더 정말 안 잘래
정말 안 잘래 그리고 뭐 그러고 뭐 모텔로 데리고 가는 정도도 있고 심지어 어떤 사연에서는 여자 저자한테 대시를 잡아놨으니까 나와라 그러는
안
사람이
간다, 안 간다고 하니까
숙박업소에서 자기가
숙박업소 대시를 잡아놨으니 나와라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술 먹고 집에 갈 때 뭐 바래다 준다 혹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택시에서 그런 경우들이 있고 지금 어떤 사연이 있었냐면 이건 이제 사장님이 직접 하신 건데
사장님이 올려주신 건 아니죠? 사장님이 한 행위라는 거죠?
그렇죠. 아, 네. 사장님이 그런 행위를 한 건데 이제 뭐 회의하면서 저녁을 먹자고 해서 이제 편집장 여자 편집장이랑 같이 먹는 자리인 줄 알았는데 이제 남자 사장이랑 단둘이 먹는 자리였던 거예요. 심지어 이제 그 남자 사장과 집도 가까워가지고 자기 집 근처에서 먹자 뭐 이래가지고 술을 먹고 저녁을 먹으면서 갑자기 손을 줘봐라. 그래서 내밀었더니 같이 잘래? 라고 말을 했대요.
아니 손금 보는 정도도 좀 사실 기분 나쁜데 대뜸 자자고요?
이분이 손을 내밀어보라 그래서 자기는 주먹을 쥐고 두 손을 책상 위에 올려놨다는 거예요. 손을 잠깐 손을 줘봐라고 하니까 네? 하고 이렇게 뭐 주먹을 쥐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올렸는데 갑자기 그 손을 잡으면서 나랑 잘래? 라고 말을 해서 잘못 들은 줄 알고 아니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을 한 세 번 정도를 반복을 했대요.
그 자리에서?
네. 그리고 이제 술자리를 파하고 택시를 타고 이제 가는 줄 알았는데 이제 같이 타고 같은 방향이니까 택시를 같이 타고 차 안에서 정말 꽉 껴안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장님이. 근데 피하려고 했지만 어쨌든 아무리 나이 들고 마르고 힘이 없는 남자라도 남자의 힘이라는 건 절대 여자가 당해낼 수가 없거든요. 그 완력이 장난이 아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아무리 저항을 하려고 해도 도저히 그 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문을 이제 그 사장의 집 근처에 와서 사장이 내리면서 문을 안 닫고 정말 안 할래?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자기 집 앞에서?
네. 그건 뭐지? 집에 가서 하자는 거 뭐 미친놈이네 진짜. 그래서 이제 놀래서 문을 확 닫아버리고 집에 왔는데 그러고 이제 다음날 편집장한테 이 사실을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그날부로 그냥 퇴사를 했대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편집장도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고 그랬는데 이 사장님이 나중에 메신저로 쪽지를 보내서 뭐 내가 잘못했다. 내가 술이 문제다. 진짜 앞으로 잘할 테니까 기회를 한 번만 더 달라. 오늘부터 술 끊겠다.
어떤 기회인가요? 그 기회는?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술을 끊겠다. 뭐 너무 안타까워서 그런다.
메신저 쪽지 기능을 없애야 돼. 그게 문제야.
이렇게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분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이것만이 아니라 한 세 건이 더 들어왔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상습적이라고.
이분은 실명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가 사실 뭐 절대 물론 실명은 말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많은 내용들이 실명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근데 뭐 어쨌거나 그래서 이 사장님에 관한 내용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 네. 이렇게 그 술자리가 끝난 다음에 집에 갈 때의 문제들 정말 많더라고요. 뭐 나랑 같이 가자, 한 잔 더 하자, 모텔 가자.
택시는, 이 사람들은 사업 그러니까 돈을 벌려고 그 출판사를 하는 건지 이렇게 성추행을 하려고 출판사를 하는 건지 모르실 분들이네요.
둘 다. 이런 분들은 둘 다인 것 같은데 그 뭐 꼭 사장님만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이런 뭔가 위계에서 위에 계신 분들이라면 택시 비만 주시고요. 같이 그쵸. 타지 마세요.
그렇죠. 네. 그리고 걱정이 되면 택시를 태우고 번호판을 찍고 그리고 도착하면 문자를 보내라.
네, 그렇게
이렇게 하고 뭐 한 젠틀합니다. 시간 이내에 전화, 연락이 없으면 잘 도착했는지 확인 전화 하시는 게 가장 훌륭합니다.
그리고 정황상 사장님 본인이 좀 술 더 취해 있는 거잖아요.
그치 그치.
누가 누굴 데려다줘.
진짜. 그만 처먹어 술 좀.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건 제가 활동하고 있는 그 무대에서도 가능한 건데 다섯 명 있는 회사에서 대표, 부장, 대표 친구 가로 열고 시발 문인들 가로 닫고 몸매가 어쩌고 남자친구가 좋겠다 어쩌고 살을 좀 더 빼면 어쩌고 옷을 어떻게 입으면 더 야해 보일지도 어쩌고 20대 살결은 다르다 어쩌고 지들끼리 말하다가 나한테도 강요하다가 그랬다 이런 시발 문인들 조심하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술자리 얘기 되게 많이 나오는데 제 생각에 지금 이 얘기들을 이 당사자들이 가해자들이 네. 듣고 있을 거예요 분명히. 제 생각엔 많은 분들이 듣고 있을 것 같은데 저런 일이 있었어? 라고 생각하겠죠. 왜냐하면 본인 기억이 안 나거든. 다 기억이 안 난다고 하잖아.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기억이 안 나요. 뭐 술 먹어서 그런 거예요. 술 먹어서 그런 거니까 그건 범죄가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을 텐데 너예요.
당신 이야기입니다.
네, 너예요. 그리고 술 먹었다고 해서 그게 이유가 되지 않아요. 절대 그게 핑계가 될 수 없어요.
저는 이 사연 기억나네요. 이건 좀 구체적이지만 그래도 읽어드릴게요. 이건 평론가 얘기입니다. 편집자
저도
평론가.
똑같은 걸 보고 있었어요.
네, 네. 왜냐하면 이분은 이 평론의 수준도 저는 좀 의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중간 들어오시면 이해가 갈 거예요.
네.
그 예전에 직장 본부장님이 친구라며 소개해준 평론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뻘 되는 분이 어느 날은 날더러 뽀뽀하는 친구가 되자고 했답니다. 이건 유치원생들도 이런 말 잘 안 할 것 같은데
뽀뽀하는 친구는 뭐지?
남녀 사이의 친구도 될 수 있고 나이차도 별 상관없다는 대화를 나누고 나서 자기가 듣고 싶은 쪽으로 들은 것 날더러 자기가 아는 친구 중에는 20대 소설가 지망생과 잠자리를 함께하는 사람도 있다며 그건 뭐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모름지기 책 만드는 사람이라면 그 정도 열린 자세는 있어야 창의적인 기획도 할 수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 걸 이상하게 바라보고 갇혀있는 사람은 참신한 기획을 할 수 없다며 요즘 어떤 세상인데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느냐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려대더니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거 이 작품을 쓰신 분과 만드신 분들께 죄송한데 네. 이 평론가의 수준이 이래요.
네.
급기야 영화 은교가 개봉했을 때는 흥분하면서 역시 자기 생각 같은 시대가 왔다. 그래서 이 작가를 엄청나게 칭찬하면서 이적효 시인과 은교와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서 대놓고 더러운 욕정을 드러냈습니다. 추근덕거리면서도 그게 추근덕인지 모르고 뭐 깨어있는 사고 요즘 같은 시대 따위의 말들을 섞어가면서 이분 참 그리고 출판계가 얼마나 좁은지 아느냐며 은근한 협박까지 했다고 하네요.
이분은 문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는
나 건가요? 이런 사람은 왠지 집에서 예술 영화 본답시고 영화 틀어놓고 야한 장면만 스킵해서 볼 것 같아. 지금 은교에서 그런 것만 지금 지금 제대로 봐야 될 거는 안 보고 분명히 야동 보듯이 예술 영화 보면서 야한 장면만 뭐 보고 있을 거야.
본인도 살인을 저지르겠다는 건가요 그러면? 이런 이게 우리나라 문단의 수준이 아닐까요?
네, 오늘 강성 발언 아주.
아니, 이 얘기랑 연결지을 만한 그 사연 저 기억나는 거 있는데 왜 그렇게 추행을 하려던 그 여성분의 남자친구 살인 얘기가 나오니까 그 사연도 좀 소개를 해주세요.
그렇죠. 그것도 있었어요. 뭐 유명한 번역가 분이셨는데 술을 먹고 본인도 굉장히 술을 많이 먹어서 그 번역가가 그 술 먹은 편집자를 끌고 모텔로 끌고 갔대요. 근데 그 현장을 이제 그 편집자의 여자 편집자의 남자친구한테 들킨 거예요.
오.
네, 정말 다행이죠.
그러네요.
근데 오히려 그 번역가가 이런 씨발 오늘은 내가 하려고 했는데 너 때문에 망했어! 라고 남자친구에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쌍욕을 했다는 거예요.
뭐 같은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이란 생각을 하기 어려운 정도인데요.
아 정말 이건 적반하장이라고 표현하기에도 부족한 네 이거 그런 일도 겪으신 분이 있더라고요. 무슨 나 진짜 말을 잃었어. 나 진짜 그 얘기 듣고
그 남자친구분과 여성분 다 그 자리에서 프리즈였을 것 같은데 네. 이건 진짜
어? 이건 인간이 아닌가?
남자친구분이 그 번역자분에게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지 않은 게 참 다행이라고
그러니까요.
생각합니다.
아, 차라리 그럴 때는 한 대 쥐어패버려야 되는데
어차피 기억 못하니까
그놈의 주댕이 다 찢어버리겠다.
마치 자기가 원래 남자친구였던 듯이
오!
아 진짜 적반하장이야 그야말로.
니가 감히 막 이런 거잖아 지금.
이게 근데 술 안 먹고 저지른 회사 내부에서 사무실 계단 이런 데서 번번이 일어나는 사건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뭐 어깨를 만진다거나 뒤에서 이렇게 스킨십을 한다고 등을 만진다거나 계단 등지에서 이렇게 막 끌어안는다거나 엉덩이를 만진다거나 술을 안 먹고
그러니까 그런 이상한 말들이나 행동을 제정신에
그렇죠.
회사에서 뭐 회의 중에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술 먹고 하는 행동도 사실 술을 정말 필름이 끊길 때까지 먹지 않는 이상 거의 대부분 기억나거든요. 이미 정신이 있는 상태에서 모든 일을 저지르고
그렇죠.
또 막 그렇게 천천히 마시다가 기억이 안 나는 거지 다 기억이 날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뭐 약간 통쾌한 사연도 있어요.
기대됩니다.
어떤 작은 출판사의 대표라고 하는데 여러 좌파 매체에서 바른 발언을 하는 사람이래요. 네. 그래서 뭐 SNS 글만 보고 있으면 정말 성인군자가 따로 없고 막 불의에 분노하는 것처럼 보일 법한 이야기만 잔뜩 하는 그런 분인데 실제로는 직원을 채용해서 3일 만에 뽀뽀하자고 그래서 그걸 거부하니까 귀를 잡아당겨서 강제로 키스를 했대요. 그 이전에 그 이전 직원도 두 명이 그런 비슷한 일을 겪었고 그래서 이제 일주일 만에 그만두고 이제 성추행으로 신고를 했어요.
아, 신고를 했군요.
네, 왜냐하면 이제 그 사람이 키스했다는 사실을 이메일로 자기한테 보내가지고 아하. 증거를 남긴 거죠.
아, 이런 거 우리가 얘기해주면 안 되는데.
아 그러게. 하지만 뭐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방법은 요즘에는 많으니까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고소할 때 뭐 빼도 박도 못하게 이제 그 사람이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러지 않았다면 자기를 무고죄로 고발했을 거라고 그래서 그래 신고를 했더니 온갖 회유, 협박, 뭐 집까지 알아내서 찾아오고 칼로 찔러버린다고 협박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인터넷에 글을 올렸다고 이제 명예훼손으로 자기를 고발했대요.
네. 성폭력범들이 네. 옵션처럼 항상 가지고 있는
그렇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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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군요.
피해자를 위축시키기 위한 카드예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뭐 한국에서는 사실 적시도 명예훼손이 된다고.
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자기는 다시 협박으로 고소를 했대요. 아. 네. 그래서 뭐 이 사람은 계속 뭐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정의는 나의 편. 코스프레를 일관되게. 네. 일관되게 했지만 결국에는 업무상 위기에 의한 강제 추행으로 벌금을 맞았다고 합니다. 오. 벌금 정도로 아.
일단
정도 끝난 게 아쉽지만,
그래.
네. 그래도 어쨌거나 추행이 인정돼서, 네. 네 이랬다는, 네 형사 고발만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민사도 했었어야 했어요. 네. 제가 처음부터 원한 건 미안하다는 한마디였지만, 네 지금까지도 아마 저를 저주하고 자기는 당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분이 그거 네. 아닌가요? 해외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그분 아니에요?
누구?
그 사실 적시해도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명예훼손이 아닌 나라에 지금 계시다고 그런 거
그분 아닌가요?
아 여기는 아 지금 자기는 해외에 거주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사실 적시가 명예훼손이 아닙니다. 필요하시면 어디 어디로 연락 주세요. 이렇게 여기에 네 얘기가 있었죠. 네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 어떤 법적인 그런 신고나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 이렇게 네, 물론 이제 그 과정이 너무나 힘들었겠죠.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다시 협박죄로 다시 막 고소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고작 뭐 벌금형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지금 그 이전에 그 처음에 저희가 다뤘던 사건도 사실은 이게 그 피해자분이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범죄라는 거를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재판이 제대로 열리고 어떤 판례가 있어야 한다. 그쵸. 반드시 판례를 만들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분도 이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지만 이걸 통해서 어쨌거나 네가 그렇게 하는 행동은 재수 없어서 걸린 게 아니라 범죄다라는 거를 확실하게 각인을 시킨 어떤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제 오라질님이 강조하시는 게 이런 사례를 우리가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그 과정까지 가기가 너무 어렵다.
네네.
그런 부분에서 중요한 게 사내에서 어떤 바로 직속 상사. 그러니까 여기도 그런 사연이 많은데 네. 자기가 팀장한테 이런 걸 보고했더니 팀장이 무마시키거나 아니면 그렇죠. 참으라고 하거나
네.
아니면 되려 이 사람을 내보내는데 동조하거나
그렇죠. 네. 여성 선배에게 말을 했는데 여성 그 선배가 뭐 나도 예전에 겪었다. 사장님은 이렇게 해야 좋아한다. 식의
맞춰드려라 뭐 이런
많다고 하더라고. 네.
성폭력 사건에서 상급자 여성이 하급자 여성에게 가하는 폭력이 가장 가슴이 아팠다. 나도 예전에 겪었다. 사장님은 이렇게 해야 좋아한다라고 하면서 앞장서서 부하 직원들을 성폭력의 현장으로 내보내는 여성 관리자들. 이건 정말 이러면 정말 아무데도 기댈 데가 없죠, 사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같은 여자라고 생각해서 털어놨는데 뭐 이제 그 위의 상사와 자기 사이에 있는 어떤 상사에게 털어놨을 때 물론 그 상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일 때도 있을 수도 있어요. 뭐 마찬가지로 그럴 수 있지만 적어도 그랬을 때 좀 이 일이 해결될 수 있게끔 도움을 주든지 아니면 정신적인 어떤 응원이나 다독임 같은 거라도 있으면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되고 용기를 얻을 텐데
그렇죠.
되려 이게 너무 당연하고 이거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 거 나도 옛날에 다 그랬어. 요즘 세상 다 이래. 이렇게 해버리면 진짜 이건 완전 세상에 나 혼자 남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겠죠.
그 사연 마지막 이렇게 끝나요. 이사 옆자리에서 기쁨조가 되어줄 막내 직원 하나면 좀 더 안정된 직장 생활이 보장이 되던가요? 라고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피해를 입은 직원 눈에는 그 말하는 여자 선배가 여성 선배가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지 편하자고 나의 의견을 묵살하고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회사 생활이 사실 불가능하죠. 그런 바로 위에 선배가 그렇게
그렇죠.
말을 하면.
네. 그리고 뭐 그 주가 이 주변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네.
뭔가가 얘기가 이렇게 사건이 터지거나 그랬대 뭐 카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면 많은 사람들이 뭘 새삼스럽게 그래 원래 그래 왔는데 이런 반응을 정말 많이
네.
하는데 뭘 새삼스럽게 그래라고 하면 자기가 당했을 때도 아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구나 하고 그냥 넘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뭐 성희롱을 당했거나 성폭력을 당했구나 하는 사람이 뭔가 고백을 하고 도움을 요청해 왔을 때 그런 식으로 말을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거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원래 그러니까 내비도 넘어가 이러면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거든요. 그 사건에 대해서 뭐 반응들 중에서도 보면은 뭐 그것도 네 선택이 아니냐. 뭐 성추행 뭐 이거에 대해서 뭐 그 성추행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고 네. 하는 이상한 궤변을 하던데 성추행 아니 폭력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해요. 그리고 그게 싫으면 네가 그냥 그만두면 되지. 출판사가 거기밖에 없냐. 그만두면 되는 선택을 하면 된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물론 힘들고 그거에 맞서서 이렇게 대항하기가 어렵고 그럴 용기가 없으면 물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우리 역시 이제 그 상황에서 어떨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런 사람들한테 원래 이러니까 네가 참아라거나 새삼스럽게 왜 이래라거나 그렇게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정말.
그렇죠. 그러니까 한두 번이면 모를 거 지속적이고 지속적인 범죄면 그 회사 내부에서 생각만 해도 끔찍한 것 같아요. 그걸 또 사실 일하는 직원들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 직원들 중에서도 그 상황을 미치도록 어쩔 수 없이 견뎌내는 그 스트레스도 상당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 때문에 침묵하는 자도 그렇고 그걸 당하는 자도 그렇고 그리고 그걸 지켜보고 있는 자도 그렇고 모두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장 대표님은 대표가 아닌 다른 사람이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냥 내보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한 사람을 내보내면 회사 분위기도 좋아지고 대표가 만약 잘못했으면 회사 문 닫아야죠.
그렇죠.
역시.
네. 역시. 노동시인 종국시
그리고 사장님들이 좀 대표님들이 그런 생각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어쨌든 이런 문제 주로 걸리는 게 권력 관계이기 때문에 회사 안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런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이제 이 사람이 없으면 우리 회사는 안 될 것 같고 이 사람 나가면 힘들 것 같으니까 이 사람을 지켜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또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거 자체가 잘못된 자기가 경영을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한 명이 빠지면 회사가 와르르 무너질 지경이다. 그거는 자기가 경영 잘못했다는 거거든요. 내 밑에 신복이 있어. 내 말도 아주 잘 듣고 혹은 나보다 더 능력이 뛰어나다고 믿고 있는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뭔가 어떤 뭐 비리를 저질렀거나 성폭력 사건에 휘말렸거나 희롱을 했거나 어떤 잘못을 했어. 어쨌든 책임을 지고 징계를 받아야 되거나 뭐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이 사람이 없으면 회사가 문을 닫을 정도로 너무 중요한 사람이야. 그건 이미 지금 이 회사 경영 잘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 제가 어제 SNS에 능력으로 죄를 사죄받는 시대가 왔다 이렇게 써놨는데 그 댓글에다가 박알라더니 정확히 말하자면 그 능력이 아니라 성과죠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정말 세상에 치사한 것 같아요. 치사하고 그러니까 성과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면 네. 모든 죄가 무마되는 이런
죄도 돈으로 갔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돈 없고 미개하고 밑에 짬빵 사실 말이 안 나오는데
사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기 쉬우냐면 아, 왜 그러지 이해가 안 가. 이게 왜 그런 사람 그냥 자르고 출판사 새로 시작하면 되지. 라거나 아니면 뭐 피해자의 경우에는 내가 뭘 잘못했나? 근데 내가 뭔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법적인 그런 옵션이 있고 아니면 뭐 나 혼자 그냥 조용히 덮고 회사를 나가자라든지 아니면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좀 해보자라고 하는데 사실 그거는 사건을 그냥 덮겠다는 거지 그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이거는 굉장히 오랫동안 반복되었던 일이에요.
네네.
근데 반복되었던 어떤 사건, 어떤 현상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런 현상을 조장하는 그런 요인들이 있거든요.
네.
결국 이제 어떤 출판 노동자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사내 분위기라든지 이제 성희롱 예방 교육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결국은 이런 현상들을 징후들을 계속 이렇게 촉발을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성폭력이 안 일어나는 환경을 만드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물론
맞아요.
사후적인 대책도 물론 중요하죠. 이번에 이제 출판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네.
사실 여기서 그치면 내가 만약에 어떤 여자 직원이든지 뭐 부하 직원한테 그런 성희롱 발언을 아무렇지 않게 해도 그냥 조용히 넘어갈 거다. 나는 이 회사에서 힘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누구도 이제 견제를 하거나 저항하지 않을 거라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뭐 회사 안에 아니면 뭐 노사 위원회가 있다든지 아니면 이런 문제들을 공론화해서 문제 제기할 창구가 있다는 걸 알면 절대 이렇게 함부로 나올 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네. 네.
여기 아까 그 처음에 성희롱 발언 다 스캔해서 보내주신 분이 이거 보내주시면서 당시에 자신이 이제 직장 내 성희롱이나 성추행 그 예방 교육을 받았더라면 그 희롱 발언을 했던 사람을 고발하고 피해 보상까지 나는 받았을 것 같다고. 그러니까 그런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큰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뭔가 기분은 나쁜데
그쵸.
어떻게 해야 될지
뭐라고 지적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걸 뭘로 항의를 해야 할지 그걸 잘 이제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무방비 상태를 이렇게 겪는 거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 성희롱 교육 그 영상 같은 거 보면 이런 발언 다 나오잖아요. 예시로.
아, 그렇죠. 나오죠. 그쵸? 나올 때는 또 같이 웃어요.
네. 그랬다면 혹시라도 본인이 뭐 책과 여자는 눕혀야 뭐 어쩌고 막 이런 얘기가 그 성희롱 교육 영상에서 예시로 만약에 비슷한 얘기가 나오면 저게 성희롱이라고? 라고 한 번이라도 좀 자각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맞아. 그게 이제 문제라는 것과 이게 사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되는 문제라는 것과
네네.
더불어서 이게 직장 내에서 어떤 그런 동료 혹은 뭐 부하 직원들에 대한 성희롱이고 이게 명백한 성희롱이라는 걸 인지시켜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문제가 뭔지 알면은 함부로 나설 수 없게 되는 그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네. 성폭력 예방 교육 받으면 사실 말할 때 좀 조심스럽게 하려고 하는 그런 거 네. 일개 직원조차도 네. 그런 게 네. 생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효과가 있다고 봐야죠.
네. 이를테면 오늘 이쁜의 이런 식의 대화가 그쵸. 본인들은 칭찬이라고 생각하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좀 나쁜 마음을 품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좋은 마음을
근데 진짜로
한데,
좋은 마음인데 표현이
표현이 그렇게 되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성희롱이 될 수도 있는
그리고
건데
그분들에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본인이 하는 말이 성희롱인지 아닌지 구분이 잘 안 된다 헷갈린다 그래서 뭐 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일단 여성의 몸에 관련된 말은 아예 입 밖에도 꺼내지 마세요 뭐 살 빠졌네라든지 뭐 아까 그 치마 뭐 이런 것처럼 그런 거라든지 뭐 그러니까 몸에 관련된 얘기는 조금만 잘못하면 사실 대부분 희롱의 발언에 가깝게 돼요.
그래요.
네, 본인의 의도는 그게 아니라고 해도.
여러분도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섹슈얼리티한 문제를 다 빼고 얘기해도 살 빠졌네라고 얘기하는 건 전에 더 살 쪘었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대가 얻어지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살 빠져서 이쁘네 그러면
오늘따라 예뻐 보이네. 생겼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얻을 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외적으로는 그러니까 회사 내부에서는 일 외적인 건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적인 이야기 이런 거 물어보지 말고 서로 그리고 그냥
대화 없는 직장.
아니 그냥 일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적정한 거리두기가 필요해요.
그렇죠.
사실
가장 긴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연봉 협상 때.
그렇죠. 연봉 협상 때나 아주 긴밀하게 얘기하시고 회사에서 분명히 나는 그 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가장 거지 같은 궤변이 가족 같은 회사인 거잖아요. 아까도 말했듯이. 네 그런 궤변 정말 하지 마시고. 뭐 주말에 뭐 했어? 라던가 그거를 그냥 정말 안부 차원에서 월요일 아침에 뭐 주말 잘 보냈어? 이게 아니라 주말에 뭐 했니? 입술이 부르텄네? 뭐 이딴 소리 하면 이제 더러운 그거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 문제를 계속 이제 어떤 물론 오늘 노조에서 분회장님 나오셨지만 어떤 노동의 문제로 같이 얘기하고 그럼요. 있잖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거 성의 문제가 워낙 이제 개인적인 측면 영역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이 그 회사 환경이라든지 노동의 상황, 전반적인 상황과
그럼요.
이제 깊이 있게 관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잘 못하고 그냥 어떤 그 개인의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해도
맞아.
개인의 문제, 그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
가해자가 좀 또라이라서.
그냥 그런 식으로 것들. 풀어버리면 사실 이건 답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럼요.
그 사연 중에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이분은 자신의 경험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저는 이제 업계에서 성폭력을 겪은 적은 없지만 이번 사태에서 주변 반응을 보고 빡쳐서 글을 남깁니다. 이번 사태에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피스텔을 왜 따라갔대? 왜 뛰쳐나오지 못했대? 등의 얘기로 피해자 처신 문제를 언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 차 남기고자 한다. 본인이 군대에서 자대에 배치되기 전에 입소대대 에 있을 때의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훈련소를 간 나왔기 때문에 어리버리했고 뭐든 얼떨떨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병장 하나가 자대에 가면 다 겪어야 할 일이라면서 귀뽀를 문지르고 귀에다가 바람을 불어넣으며 흡족해했다고 해요.
표현 참.
아 남자분이 남자. 지금 군대에 들어가서
남자 병장에게 그래서 저는 군대란 이런 곳이구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기분이 더럽지만 그냥 제 귀를 다 내어주었습니다. 네. 하, 정말 끔찍하네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 병장과는 겨우 3일만 볼 사이고 죽을래 이 새끼야 꺼져 병신아 하고 거칠게 저항해도 상관없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 당시에는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모른 채 다만 3일 동안 내 귀는 그 녀석의 것이었습니다. 누구나 다들 제대로 처신할 수 있나요? 물러나 생각해보면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지만 막상 내 눈앞에 그 일이 닥치면 끌려다니게만 되지 않나요? 군대는 특수한 상황이라고요? 군대보다 무서운 게 회사가 아닌가요? 전 군대는 다시 가라면 갈 수 있지만 취업을 다시 하라고 하면 못하겠는데요?
정말?
네.
저는 군대 다시 가기 싫거든요. 5억 준데도 안 가든.
네, 그거는 분명히.
아니 백신 또 5억은 뭡니까?
어, 그러다 누가 진짜 5억 준다 그러면 어쩌려고 그래?
10억 정도는 고민해 볼게요. 이게 좀 조직이 이렇게 아까 말했듯이 무슨 단체랄지 성 폭력이 일어났을 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소규모의 단체로도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게 그 노조가 없는 곳에서든 노조 위원회가 뭐 이렇게 있어도 있어도 그냥 유명무실하거든요. 그냥 누가 노조 뭐 이렇게 위원장인지도 모르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런 건 보호받아, 그러니까 뭐 일정 규모 이 20명 이상의 회사에서는 뭐 성폭력에 관련된 위원회를 조직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라도 하면 어떨까 그냥 혼자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무튼 아까 제가 이제 방금 읽어준 그 사연을 보면은, 그러니까 어쨌거나 사람들이 이제 그 피해자를 비난하는 말에서 가장 많은 게 그거잖아요. 왜 그때 도망치지 않았대? 왜 저항하지 않았대? 이런 얘기 하는데, 이제 이분도 정확히 그 지점을 지적을 하신 거예요. 본인이 어떤 부당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그때 사람이 이제 당황하고 이제 그랬을 때 모두가 다 그 상황에서 침착하게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누구라도 그런 상황에 처하면 자기도 모르게 얼음 상태가 되거나 그렇죠.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그러니까 이분도 그렇게 피해자에 대해서 당신들은 뭐 제대로 처신할 수 있을 것 같냐, 그 상황을 생각해봐라. 물론 머리로 지금 생각하면 할 수 있겠죠. 왜 이러세요, 이거 놓으세요, 하지 마세요, 도망가고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막상 그 상황이 닥치면 사람은 누구나 그럴 수 있다.
그렇죠. 아니 그걸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게 굉장히 일상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철에 사람 많으면 당연히 조심하면서 다니죠. 그런데 어느 날 그냥 내가 파란불 횡단보도에 걸어가는데 차가 달려오면 그거 뭐 그냥 날라가지고 피합니까? 그렇죠. 대체로는 얼죠.
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특수하고 이상한 상황이라는 걸 인지해야 되는데 자꾸 그런 식으로 왜곡하는 거 정말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네.
아 진짜 뭐 얘기들이 끝이 없는데. 네.
말하지 못한 사연들이 되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오늘 나온 이야기보다.
네. 공개하기 힘든 그런.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그 추행이 네. 여러 명의 제보로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제 내용이 같겠죠. 네. 그래서 뭐 대충 한 가지만 소개하기도 했고요.
네. 네. 뭐 오늘 전반적으로 이렇게 살펴봤는데 그 아까 좀 전에 백신님이 이제 대응법, 뭐 회사 내에서 어떤 시스템 이런 부분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분회장님께서 뭐 좀 노조 측에서 네. 어떤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또 노조 네. 측에서 이런 문화 전반에 대해서 네. 좀 바꿔나갈 수 있도록 좀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
네. 네.
또 이런 것과 관련해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 오늘 뭐 굉장히 다양한 제보들이 들어와서 저도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것도 있고 한데. 일단 처음에 이제 이 특별 방송이 있게 해준 이 출판사의 이야기를 좀 돌아가 보자면 이 출판사 너무 잘 다들 잘 아시잖아요. 막 밀리언셀러를 몇 권이나 만들고
네.
정말 너무나 많은 독자들한테 사랑을 네, 받았어요. 네. 그만큼 이제 게다가 이제 연봉 3천만 원
네.
출판 산업에서 굉장히 예외적이고 그래서 더 입지전적이고 신화 같은 그런 존재였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번지르르해 보였던 이 출판사의 내면, 이면은 이렇게 수습이랑 시용 계약조차 구분하지 못하고 이거를 이렇게 뭐 적법하다는 듯이 이런 걸 변명으로 하고 있는 이런 상황. 그리고 이런 대표에게 책임을 물었음에도 공개적으로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직원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이제 별명,
네,
어떤
네.
진실을
총알바지 같아.
네, 네. 네. 아, 이 글을 올리는 직원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런 이걸 읽으면서 네, 그런 네, 생각도 네. 들었어요.
네.
진실을 밝히는 것 그래서 이거를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없이
네.
실망스러운 태도 때문에 더 이 출판계는 물론이고 네. 사회적인 분노까지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저희가 지금 여기서 처음 밝히는데 저희가 성명을 9월 17일 오전에 발표를 했어요.
네.
근데 그 전날 이 출판사의 법률 대리인으로부터 이메일이 한 통 왔어요. 분의 공식 계정으로.
네.
이것이 피해자의 일방적 주장이고 회사에 대한 이 출판사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런
조심하라는 거군요.
그렇죠. 네. 예. 아까 전에 왜 어떤 성폭력 가해자가
네.
명예훼손 걸었다고 걸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카드를 이 출판사가 지금 자기들이 네. 잘못했다 뭐 이걸 인정하고 이런 거를 떠나서
네네.
이런 카드부터 들이밀고 있다는 거 이거 그렇죠. 굉장히 실망스럽고 더 큰 분노를 살 수밖에 없는 대응이에요. 굉장히 현명하지 못한 대응이거든요.
네. 지금 이, 성실하게 대응해도 모자랄 판에 그렇죠. 명예훼손을 운운한다는 게
이 출판사를 물론 비난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출판사를 정말 좋아하는 독자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죠.
이 출판사를 정말 앞으로 생산 건설적으로 운영을 하고 싶다면 이런 네. 식으로 대처하시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 문제가 사실 되게 간단한 거잖아요. 네. 문제가 생기면 원인을 파악하고 사태를 파악하고
그렇죠. 네.
그거에 대해서 뭔가 잘못한 게 인정이 되면 사과를 하고 재발 그렇죠. 방지를 위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굉장히
징계를 받을 것은 네, 징계를 네. 받고 이렇게 하면 되는 문제인데 뭐가 그렇게 복잡한 건지 잘 모르겠네요.
네. 근데 요즘에 그런 어떤 사건이 터질 때 진실을 규명하는 네. 굉장히 상식적인
네네.
차원의 일조차 굉장히 네. 현실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네. 그런 분위기이긴 해요. 사회적으로.
그것도 네. 봤어요. 그래서 뭐 그 세월호 유가족이 이렇게 뭐 그 진상규명 네. 집회하고 있으니까 외국인이 뭐 왜 이 그러니까 그걸 정말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 뭐 당연히 사고가 일어났으면 진상조사는 국가가 그렇죠. 하는 거고 피해자들은 네. 피해 보상을 요구해야 되는데 아, 이 나라는 네. 유가족이 그거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해달라고 하고 있냐. 외국에서 외국인의 시장 시선에서 봤을 때 되게 이상한 거죠. 그게.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문제가 생기면 사실 진상규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잘잘못을 판단해서 처벌을 하고 보상을 받고 이런 게 사실은 맞는 건데
네.
참 이 일이 이 나라에선 참 쉽지가 않네요.
네. 네. 그러니까요. 네. 아까 전에도 이제 계속 방송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일들은 이전에도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응원 메시지 보내주신 분들이 당부를 했던 것처럼 이게 네. 쉽게 잊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네. 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현실적이고 가시적이고 어떤 제도나 이런 것들로 구체적으로 굳어지지 않는다면 반드시 반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실.
네, 네.
그리고 지금 언론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있죠. 막 엄청나게 하루에도 막 네. 여러 언론사에서 인터뷰를 하고 싶다. 특히 피해자.
네. 네, 네.
인터뷰를 하고 싶다. 이런 요청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사실은 언론은 언론의 어떤 관심은 길어봐야 1, 2주거든요.
그렇죠.
더 이상 오래 네. 가지 못할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정책적인 차원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이런 목소리들을 좀 하나로 모아서
네네.
이런 노동, 이런 성폭력을 조장하는 이런 직장 내 분위기를 만드는 그런 노동 환경 같은 것들을 반드시 바꿔나가는 작업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이거는 어느 하나만 고친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출판노조협의회에서 네. 출판노동실태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게 풍문으로 떠돌던 문제가 거기서 그치지 않으려면 네. 뭔가를 해야 되는 시기이고 그래서 출판 노동자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네. 꼭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 왜냐하면 이게 100명, 200명이 참여해서 어떤 그런 객관적인 결과를 네. 낸 것과 노동자 1,000명, 이 1,000명이 사람들이 목소리를 모아줘서 확실한 단단한 네. 그런 데이터를 냈을 때 반향은 그리고 네. 출판사 사장님들이 네. 느낄 그런 압박과 그런 것들 굉장히 무게감이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이 자리를 네. 빌어서 꼭 참여해달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겠다고 SNS 통해서 너무 많이 지금 피해자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위안이 많이 돼요. 이게 굉장히 힘든 네. 싸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런 이 엄청난 관심과 연대와 지지 끝까지 네. 지켜봐 달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네. 네. 그 실태조사가 뭐 대단히 어려운 게 아니고요. 아직 뭐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아직 네. 안 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름이 뭐 이렇게 실태조사 막 이러니까 뭐 좀 부담스러운 느낌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냥 네. 그거예요. 지금 자신이 처한 그 노동 환경에 대한 네. 객관식 문답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했는데 네, 10분 금방 정도? 끝나더라고요.
네. 네. 10분 정도만 뭐 할애해서 본인의 야근은 얼마나 하는지, 야근 수당은 받고 있는지, 휴가는 얼마나 쓰는지 뭐 이런 아주 기본적인 것에 대한 네네. 질문이고 말 그대로 현재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렇죠.
하는 조사거든요.
하다가 모르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제가 모르는
맞아요. 네.
그래서 나도 다시 찾아보게 되는 효과도 있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네네. 내가 이걸 어떻게 받고 있는 거지라고 그쵸. 생각할 때 그냥 네. 찾아서 쓰거나
네. 맞아요. 그 안에 그 직장 내 성폭력, 네. 성희롱 문제에 대한 그런 문항들이 있어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런 경험들이 있는지 문제 제기를 했는지 혹은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어떤 불이익을 받지는 않았는지 이런 문항들이 네네. 세세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네네. 이게 직장 내에서 이건 이제 피해자가 라디오에서도 한 얘기긴 하지만 직장 내 위계에 의한 성폭력, 네. 자기 상사 혹은 사장 아니면은 네. 뭐 저자나 변역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조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 자기가 약자의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네. 발생한 위력에 의한 성폭력도 역시나 폭력이라는 거.
그렇죠. 네. 네.
저는 오늘 방송을 시작하면서 네. 평소와 달리 많이 긴장이 됐어요. 네. 왜냐하면 네, 네. 뭐 이 방송에 대해서 뭐 누가 문제 제기하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우리가 하는 말 하나하나가 그 피해자분이나 혹은 비슷한 상황을 겪으신 분들한테 네. 혹시라도 불편함을 드리지 않을까 네네. 이런 우려도 있고요.
떠올리기 싫은 기억들을 떠올리게 한다거나 네. 그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 우리 스스로도 이걸 얼마나 강력하고 꾸준하고 네, 힘있게 해나갈 수 있을까 저 역시 스스로에게 물음이 맞아요. 있어요.
네. 네네네. 네.
하지만 우리 베비스티지 들어주시는 분들께서 저희도 역시 함께 네. 하신다는 그 부분을 믿고 네. 저희도 뭐 작은 용기지만 예, 네.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네. 아 저는 오늘 방송 마치면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 베비스티지 뭐 알고 계시거나 들으시는 여러분들께서 가끔 그런 말씀하세요. 아 좋은 이야기도 많은데 너무 삐딱한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냐 아.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삐딱했어?
이렇게 묻고 싶어요. 좋은 이야기라는 게 꼭 즐겁고 신나는 이야기인가?
그렇죠.
또 삐딱한 이야기라는 게 그 보는 사람이 삐딱하게 보기 때문일까? 이런 물음이 들거든요. 그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필요한 이야기가 좋은 이야기고 또 삐딱한 상황을 제대로 바라보기 때문에 삐딱한 이야기가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오늘 전해드린 여러 이야기가 부디 이런 좋은 이야기로 널리 알려지길 바라고요. 그래서 삐딱한 세상을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용기를 내서 진실을 드러내주신 피해 당사자분 또 이 문제를 알리고 바로잡는 데 힘을 모아주신 출판 노조와 여러 출판인들 그리고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될 그날까지 함께해 주실 많은 분들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 알고 계시죠? 메비스의 때에는 끝이 없지만 메비스의 띠지는 이런 출판의 문제조차도 끝이 있다는 믿음으로 계속해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박알라딘 출연 오라질련 백시인 언론노조 서울경기지역 출판분의 박진희 분회장님이었고요. 피해 당사자분께서도 자리에서 함께 귀를 기울여주셨습니다. 음악감독의 헤르치티어님 홍보의 단호박님 수고해주셨고요.
출판 노동자 여러분 참지 마세요.
걸기대 하는 것 같아요.